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3일 수요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가브리엘은 490년 예언을 다니엘과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설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선포된 여러 조서가 있지만 에스라 7장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그들 자신의 종교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서가 주전 457년에 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기원전 457년 가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에 따르면 주전 457년의 이 조서에서 메시아 때까지는 69일에, 즉 483년이 될 것이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AD 27년에 이른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AD 27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다니엘은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인 그리스도의 침례 연도를 수백 년 앞서 정확히 예언했다. 다니엘 9장 26절과 로마서 5장 6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라. 여기에 어떤 위대한 진리가 쓰여 있는가?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다니엘 9장 26절. 메시아는 끊어질, 즉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흠정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오를 추가했다.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다니엘 9장 27절에는 마지막 7년인 한 주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 70번째 이레의 중간인 AD 31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셨고 제사 제도는 모든 예언적 의미를 상실했다. 이 예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AD 31년 봄에 제사 제도의 그 예언적 중요성이 끝나게 될 것을 제시한다. 이 예언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성취되었다. 대제사장이 희생양을 드리던 바로 그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 교훈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시작된 490년의 예언적 기간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정확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묵상. 위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마태복음 3장 15, 16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은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적용. 다니엘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실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의미. 2300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다. 그런데 기원 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410.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으로 약속과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생애도 주의 약속과 신실하심처럼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표적들을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부풀어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장기와 아담이 간직하고 있는 감각들을 이미 다 아십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마음의 감각들 말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장기가 각각 파트별로 느낄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형상, 색깔, 빛.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예, 아담의 눈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구수한 냄새, 그윽한 냄새,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코를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파도 소리, 새 소리, 개구리 소리, 각종 악기 소리, 무엇을 위하여 이런 소리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아담의 귀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꿀맛, 과일맛, 두릅맛, 옥수수맛, 고구마맛, 온갖 종류의 달콤한 맛들, 무엇을 위하여 이 각종 정말로 귀한 맛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혀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원한 물의 느낌, 보드라운 솜털의 느낌, 까실까실한 강아지 풀의 느낌, 온몸을 감싸면서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창조될 존재 하이라이트, 아담의 촉각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아담의 감각들을 위해서, 사람의 감각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엄마의 이 태 속에서 온갖 장기가 다 만들어지지요. 5개월이 지나면 그 태아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뇌가 막 발달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눈의 기능이 발달됩니다. 태어나기 두 달 전 아기가 8개월이 되면 비록 태 속이지만 태아의 눈이 빛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신비입니까? 그런데 뱃속에서 8개월이 되었어도, 10개월이 되어 밖에 나왔어도 앞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의 태속부터, 어미의 태아적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각을 잃고 태어난, 정말 절망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심하게 겪으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자기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참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표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 표적은 단순히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줄 영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 고치는 표적이 초점이 아니라 그 표적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위해서 먼저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저주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은 장차 인류를 위하여 장차 이 맹인을 위하여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침뱉으심을 본인이 그 수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받겠으며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말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짓이겨지듯이 예수님의 몸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으심을 받으심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짓이겨 지실 것을 표상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 즉 성경에서 물은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실로한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겨진 진흙을 눈에 바른 맹인, 눈에 바른 순간에 여러분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맹인의 눈은 진흙여진 진흙과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맹인의 눈 가운데 침으로 말미암아 발려진 그 진흙을 표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합하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진정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오감에 더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은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망가져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안테나 즉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살아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인 눈이 살아있지 않았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던 이 실로암 소경과는 다르게 육적인 눈은 뜨여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육적인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육적인 눈이 떠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육적인 눈은 보이지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실로암에서 씻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자신의 눈을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지자니다 라고 한대.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 소경된 자가 눈뜸의 역사를 받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17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은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마침내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과의 영적인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능이 소실되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사용해서 점점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인식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온 자로 인식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진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나의 삶,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안테나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 영적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 이 마지막 세상에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울부짖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를 삼키기 위하여 다니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영적 안테나가 완전히 망가뜨려지도록 오늘날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호프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 사실을 정작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보는 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지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를 만족하며 뜨뜻 미지근하게 사는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바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치유받은 청년 소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진짜 소경이라고 규정했던 눈뜬 장님인 바리새인적 소경입니까? 우리가 만약 후자라면 다행히 묘약이 있으니 그 약을 사서 바릅시다. 그 묘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안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다. 그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오직 마음속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눈먼 상태가 제거될 수 있다. 이 안약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오류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좁은 문인 진리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노안이 오듯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 영적인 눈이 자꾸 희미해져가고 약해져가지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잘못된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재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떠내려가면 정말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욱 교통하시는 영적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복음성가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세상은 모두 어둡고 빛은 사라져갈 때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 씻으라 말씀했네. 우리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전혀 없어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빛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실로암 무시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때는 아직 낮이지만 밤이 곧 오리니 그때 나무라도 주님의 일 할 수 없네. 우리 오늘 지쳐있고 쓸쓸한 길을 가지만 세상에 힘드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힘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빛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실로암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을 여기 그 고침을 받은 자의 안식일의 고침을 받은 자의 기쁨을 여기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들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에 밀실을 비추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띄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희미해지다가 매 안식일 주의 전에서 다시금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영적 소경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민감해지지 않았던 그 영적 안테나를 진리의 성령께서 매 안식일에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영육의 눈이 뜨여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위험.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비난이 좀처럼 없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극기와 희생이 거의 필요치 않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깨어 기도하고 극기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젊은이의 본이 안 된다. 올바른 행동은 참된 경건에 필수적으로 맺히는 열매이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 앞에는 싸움이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는 길에서 매일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도 지나치게 구름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불신 가운데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분의 백성은 빛의 자녀이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어둠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도 그러하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걸어갈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끈질기게 원수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져 있으므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애쓰는 교활한 원수를 저항할 힘이 부여된다. 나는 우리에게 확실하고 실수가 없는 모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을 모본으로 삼아 우리 상호간에 비교하는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의하여 헤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위치는 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후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향상했다면 도달되었을 그 상태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유일하고 안전한 비교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비교는 자아 기만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과 빛에 상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라는 천사들의 보고를 듣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참 상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진리를 보지만 진리의 가치와 그 요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나 그들의 생애가 진리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얻는 성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낮의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그들 앞에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안자약하며 만족해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 사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빛이 빛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간합해 주신다고 믿게 하는 기만보다 더 큰 기만으로 인간을 속일 길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정신과 능력으로 오해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부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세속적 사업에서는 어떤 일이건 힘을 다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야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좌우되는 영생의 사업에서는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이 걸린 경기를 대신해주고 그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가. 만일 모든 사람이 세상 사업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야망과 열성과 열심을 영생을 위하여 나타낸다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경험을 얻어야 하고 생명이 걸린 경기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훌륭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보았다. 사탄은 우리가 방심할 때 귀중한 은혜를 빼앗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또한 경계의 부족으로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결국은 흙이 깊지 못해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떠오르자마자 타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처음 출발은 매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는 2주일간의 큰 전도회가 열렸습니다. 때는 5월 말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훌륭하고 전도회를 돕기 위하여 20여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전도회를 홍보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역에 배포되는 신문에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말씀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회장을 꽉 채웠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도 식당에서 밥을 지어대는 집사님들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회가 마쳐갈 즈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침례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인 저희 눈에 유난히 탐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우 젊고 진지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여러 차례 신학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더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전도회를 마치는 날 부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90년대 초인데 수십만 원의 감성금을 드렸습니다. 곧장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여겨보았던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니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회가 마쳐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 부부가 교회에 나온 것을 등한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한 것입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방문을 해도, 교인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도 그들은 끝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의 슬럼프를 겪어야 했습니다.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어쩌면 개인적인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에서 가해지는 신앙의 바퀴로 인하여 곧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 자그마한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른은 비록 한 명도 없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하는 교회였지만 100여 명이 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중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초등학생들에게 성경 이야기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견스럽고 장한 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안식일이 되면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오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경 토론도 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른들 한 명도 없는 자그마한 교회를 다니는 녀석들이 토요일에는 학교를 빠지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바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나이 어린 저희들이 막아내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혼을 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회 출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용감하기도 했지만 좀 더 지혜스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 결과로 당시 어려움을 견뎌낸 친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면 너무도 어렸기에 신앙을 포기했던 친구들은 세상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는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태양이 뜨면 곧바로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은 환란이나 박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로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인 청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그 청년에게 환란이나 핍박은 다른 것이 아닌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 돌짝밭이 되어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게 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